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11장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참고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 곧 그리스도께 바쳐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브가 뱀의 꼬임에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찌하다 격길로 빠져서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영과 다른 영이나 여러분이 믿었던 기쁜 소식과 다른 기쁜 소식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결코 내가 그 위대한 사도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솜씨에는 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던 것인데 그것이 죄였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봉사하려고 다른 교회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곧 여러분을 섬기려고 다른 교회의 것을 빼앗은 셈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가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걸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우리와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구실의 근거를 아예 잘라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꾼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운 것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더라도 내가 자랑을 좀 할 터이니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려니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자랑은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만 나도 바보처럼 자랑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네의 인간적인 업적을 자랑하니 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참 잘도 참아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하고 뽐내고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잘도 참아줍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짓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려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미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39대를 맞는 매를 맞은 것이 5번,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배를 탔다가 난파를 당한 것이 3번 있었으며 밤낮 하루를 꼬박 망망대해를 떠다닌 적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이들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은 믿는 이들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오는 위험도 겪었습니다.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쳐놓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곧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리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나를 바구니에 넣어 성벽에 둘린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내가 총독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4장.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세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의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거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따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따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따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었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발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둘러 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규리를 준비하여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내내 먹어라. 너는 음식을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도 되어서 하루에 6분의 1인씩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구워서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라.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민족들 속으로 내쫓으면 그들이 거기에서 이와 같이 더러운 빵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거나 물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고기를 제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쓰도록 허락해 준다. 너는 쇠똥으로 불을 피워 빵을 구하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서는 불신과 건전치 못한 사람들의 죄악상을 모두 19가지로 지적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들과 반대로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했음을 자신의 전도사역에서 실제로 겪었고 디모데가 듣거나 직접 보았던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경건하게 살고 일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5절 이하에서는 바른 진리와 경건으로 이끌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경건을 훈련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신약성경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의 귀중한 교훈이면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바로 이끄는 도구는 신앙의 전통이나 교훈들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데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끄는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만이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올바른 믿음의 길에 세워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11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이 받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0절인데 바울이 여기에 거론하는 7가지 항목은 믿음 속에서만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한 죄인 구원보다 귀중한 교훈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실은 자신이 확신하고 전했던 복음의 논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삶이었음을 이제 12절 이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의향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계획이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했는데 자신의 복음과 함께 달리는 인생의 과제는 절대적으로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여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어적인 의미는 긴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기다리는 자세로 예수들을 만난 후에 바울만큼이나 인내를 가진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했는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보기이며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1절인데 앞에서 자신의 영적 자세를 증거한 바울은 그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거쳤던 도시들을 거론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기 이전에 겪은 안디옥에서부터 디모데가 직접 볼 수 있었던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을 따라 나셨음에도 자신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받은 박해가 바울에게는 더욱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죄가 아닌 의를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감사가 되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증거처럼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죠.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 사실을 디모데가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실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2절인데 어쩌면 세상 속에서 섞여 일반적으로 산다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겠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를 각오해야만 한다는 군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환난이든 박해이든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핍박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있음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확신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3절인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다면 여기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 즉 악한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럴 것임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함에 나아간다면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속임을 받는 것의 매력을 가지고 계속 속이는 짓을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4절인데 세상이 비록 이럴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계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적어도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왔고 이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5절인데 성경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어두운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하고 희락의 동산에서 사람을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희락의 동산에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이런 귀중한 생명의 도구인 성경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구절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확신이야말로 대단히 귀중한 확인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인데 이제 성경 기록의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모든 성경은 이 상황에서는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는 물론 선지서들로 구성된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은 결코 아닙니다. 기록한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한 가장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역시 요한사도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적어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안에 있는 거듭남이 없이는 성경을 통한 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책망인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망을 주게 되는데 이 책망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옳지 못한 건전치 못한 교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서 마술을 가르치는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정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 즉 공의를 가르치는 데 유익하고 효과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인데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을 통한 교훈의 목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이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사람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과 함께 감당하게 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선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녀의 미덕을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사라를 애로 들면서 그의 딸처럼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러나 사라 역시 인간이었기에 금방 후회할 잘못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오래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그녀는 자기 여종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여종이 남편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사라의 여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가 남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두 번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의 여종인 하갈을 가혹하게 대하자 결국 하갈이 그녀의 낯을 피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하갈 또한 죄를 범하고 정처없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찾아가 내 애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죄로 인해 내내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묵과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의 명령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만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죄악의 낙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절망이었습니다. 그 역시 스스로 잘못해 문제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언제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는 뭔가 해야지 하면서도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은 우리가 그것을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슬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서 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의란 사람이 복음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죄사함 곧 의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을 만난 벨릭스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으므로 그의 아내에게서도 하나님에 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결심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미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뇌물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벨릭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틈이 나면 성경을 읽어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틈이 나면 교회에 나갈 것이다. 그런 의도는 좋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것을 가르쳐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벨릭스처럼 미루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여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한 의도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실하게 이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문을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그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에 따라서 살리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